Voice of America in Korean.
Direct from Washington, the Voice of America, VOA.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미국의 수도 워싱턴에서 보내드리는 VOA 방송입니다. 지금부터 VOA 저녁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VOA 방송은 매일 새벽 2시부터 3시까지, 그리고 매일 아침 4시부터 6시까지, 또 저녁 8시부터 자정까지 3차례 보내드립니다. VOA 방송은 객관적이고 공정하며 포괄적인 한반도와 미국, 그리고 세계 소식과 함께 각종 정보와 교양, 오락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미오의 세계 뉴스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어제 중국에 대한 범정부적 전략을 담은 보고서를 미 의회에 제출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날 의회에 제출한 중화인민공화국에 대한 미국의 전략적 접근이라는 보고서에서 국방뿐 아니라 경제와 외교 등 중국에 대한 전방위적 정책 방향을 제시했습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중국은 미국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고 조용한 외교가 헛된 것임을 증명된다면 미국은 향후 국익을 지키기 위해 공개적 압박을 늘릴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또 국방부와 국무부, 법무부 등 범정부적 부처의 향후 대중국 정책 방향을 가늠으로 설명했습니다. 보고서는 미국과 중국이 지난 1979년 외교관계 수립 이래 미국 정부는 중국이 전 세계의 건설적이고 책임있는 당사자로서 역할을 하기를 기대해왔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중국 공산당은 40여 년이 지난 현재 경제와 정치, 군사적 역량을 확대하면서 미국의 핵심 국익뿐 아니라 전 세계 국가들의 주권과 존엄성을 침해했다고 말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중국이 홍콩에 대해 새로운 국가보안법 제정을 추진할 경우 매우 강력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어제 백악관에서 기자들에게 그게 무엇인지 모른다면서도 만약 그런 일이 일어난다면 그 문제를 매우 강력하게 다룰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은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 대변인이 올해 회기에서 홍콩에 대한 국가보안법을 논의할 것이라고 밝힌 가운데 나왔습니다. 모건 오스테이거스 미 국무부 대변인도 중국의 움직임을 비판했습니다. 앞서 중국 영토의 일부인 홍콩에서는 대규모 민주화 시위가 발생한 데 이어 지난해 11월 미국에서는 홍콩 인권민주법이 제정됐습니다. 중국의 최대 정치 행사인 전국인민대표대회가 오늘 개막했습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로 두 달 이상 늦게 열린 이번 대회, 모든 참석자는 철저한 코로나 바이러스 검사를 받았습니다. 리커창 중국 총리는 오늘 중국 전역에서 베이징에 모인 수천 명의 대표 앞에서 연설했습니다. 리 총리는 연설에서 중국에서 4,600여 명의 목숨을 앗아간 코로나 바이러스 여파에도 시진핑 국가주석의 지도 아래 중요한 전략적 성과가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로 인한 경제적 타격을 고려해 올해 경제성장률 목표를 발표하지 않았습니다. 중국이 경제성장률 목표를 정하지 않은 것은 매우 드문 일입니다. 미 총리는 특히 감세와 재정지원을 통해 기업과 고용 안정에 주력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중국 정부는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경제적 타격에도 2020년 국방 예산이 지난해보다 6.2% 늘어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항공 자유화 조약 탈퇴를 선언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어제 백악관에서 러시아가 이 조약을 준수하지 않아 미국도 탈퇴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러시아가 유럽 조지아와의 국경 지역에 대한 비행을 불법적으로 제한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마이크 폼페오 국무장관도 이날 발표한 성명에서 항공 자유화 조약에서 탈퇴하기로 한 결정의 통지서를 모든 당사국에 제출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미국의 공식 탈퇴는 6개월이 지나면 효력이 발생합니다. 미국의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전체 환자가 157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미국 존스홉킨스 대학에 따르면 오늘 오전 현재 미국 내 코로나 바이러스 누적 확진자는 157만 7천여 명에 달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전체 사망자는 9만 4천여 명으로 집계했습니다. 앞서 미국의 50개 모든 주가 부분적 또는 전면적인 경제 재가동에 들어갔습니다. 이에 따라 코로나 바이러스 재확산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일부 주에서는 경제 재개 후 신규 환자가 10%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 세계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확진자가 512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미국 존스 홉킨스 대학에 따르면 오늘 오전 현재 세계 코로나 바이러스 누적 확진자는 512만 1천여 명에 달했습니다. 미국이 157만여 명으로 확진자가 가장 많이 나온 것으로 확인된 가운데 러시아와 브라질, 영국, 스페인, 이탈리아 등이 뒤를 이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세계 사망자는 33만 3천여 명에 달했습니다. 미오의 세계 뉴스 박봉경입니다.
비오에 뉴스 투데이.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0년 5월 22일 금요일 비오에 뉴스 투데이 일부 시작하겠습니다. 진행의 노시창입니다. 이 시간에 보내드릴 주요 소식입니다. 미국은 코로나 바이러스 관련 인도적 지원에 제재를 가하지 않을 것이며 이런 입장을 매우 분명하게 밝혀왔다고 유엔 주재 미국 대사가 밝혔습니다. 미국은 일본과 한국 모두의 동맹으로서 3자 관계를 강하고 긴밀하게 만드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믿는다고 국무부가 강조했습니다. 미국 상원이 존 래드클리프 국가정보국장 인준안을 통과시켰습니다. 래드클리프 지명자는 앞서 북한이 제재 완화를 위해 일부 핵과 미사일을 양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한 바 있습니다. 내일 북한 날씨 흐리고 비가 오다가 황해도는 내일 새벽에 그치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5도에서 14도, 낮 최고는 12도에서 23도의 분포입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에서 0.5 내지 1m, 서해에서는 0.5 내지 1.5m로 일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미국은 불량 정권에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관련 인도주의 지원을 계속 제공할 것이라고 유엔 주재 미국 대사가 밝혔습니다. 또한 인도주의 지원에는 절대로 제재를 가하지 않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지다겸 기자가 보도합니다.
켈리 크래프트 유엔 주재 미국 대사는 21일 미국 정부가 인도주의 지원에 절대 제재를 가하고 있지 않다고 강조했습니다. 크래프트 대사는 이날 워싱턴의 허드슨 연구소 주최로 열린 온라인 행사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마이크 폼페오 국무장관이 이런 입장을 분명하게 밝혔다고 말했습니다.
For those people who think that we are applying sanctions on humanitarian aid, absolutely we are not. And the president has made that very clear. The secretary has made that clear.
크래프트 대사는 미국이 신종 코로나 국면에서 불량 지도부를 갖고 있는 나라들에게 의료용품의 형태로 도움을 계속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미국은 절대로 인도적 지원에 제재를 가하지 않을 것이며 이런 입장을 매우 분명하게 밝혔다고 강조했습니다.
We will never apply sanctions on humanitarian aid. We made that very clear, regardless of what the disinformation campaigns are.
크래프트 대사는 이란을 예로 들면서 미국은 이란 정부에게 현금이 아닌 의약품 등 기타 물자 형태로 인도주의 지원을 제공할 의사를 명확히 했다고 말했습니다. 미 행정부는 북한에도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관련 대북 지원을 제안했지만 북한은 아직 응답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크래프트 대사는 이날 토론회에서 중국이 신종 코로나를 계기로 자금 지원 등을 통해 아프리카와 라틴 아메리카, 유엔 등 국제사회에서 영향력을 넓히려는 시도도 비판했습니다. 특히 중국 시진핑 주석이 이번 주 열린 세계보건기구 총회에서 코로나 바이러스 대응을 위해 2년 동안 20억 달러 제공을 약속한 것에 대해 미국은 내년에 약 90억 달러 상당의 지원을 제공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China, obviously, their motivation is different than ours. Their motivation is to get into this.
중국의 지원 동기는 세계보건기구에서 나오는 정부의 통제 등 미국과는 다르다는 지적입니다. 크래프트 대사는 중국이 세계보건기구의 독립성을 훼손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후에뉴스 지다켬입니다.
미국 상원이 존 래드클리프 국가정보국 DNI 국장 지명자의 인준안을 통과시켰습니다. 래드클리프 지명자는 앞서 북한이 정권 보호를 위해 핵무기를 필수적인 것으로 보고 있지만 제재 완화를 위해 일부 핵과 미사일을 양보할 수 있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김카니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상원이 21일 전체 회의를 열어 존 래드클리프 국가정보국 DNI 국장 지명자의 인준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상원은 이날 래드클리프 지명자에 대한 인준안을 표결에 붙여 찬성 49표 대 반대 44표로 가결 처리했습니다. 이에 따라 래드클리프 지명자는 댄 코츠 전 국장의 뒤를 이어 미국 정부 내 17개 정보기관을 총괄하는 국가정보국 수장직을 맡게 됐습니다. 앞서 래드클리프 지명자는 이달 초 열린 상원정보위원회 인준청문회에서 북한이 여전히 핵무기와 운반 시스템을 갖고 있다며 북한의 계속되는 위협을 지적했습니다.
North Korea as the same danger that they have been. I understand and I appreciate the
래드클리프 지명자는 미북 비핵화 협상 국면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위험은 이전과 같은 것으로 본다고 밝혔습니다. 또 북한과의 외교적 협상을 환영한다며 북한이 제재 완화를 대가로 일부 핵무기를 양보하기 바란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이 밖에 래드클리프 지명자는 북한 등에 대한 정보 당국의 정보 수집 활동이 잘 이뤄지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Challenge with North Korea is visibility, and I think that my impression from the outside, like you as a member.
북한과 관련된 도전 과제는 북한을 얼마나 잘 볼 수 있느냐 여부인데, 자신이 정보위 소속으로 외부에서 받은 인상은 미국 정보 당국이 매우 훌륭한 정보 모음집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 연방 검사 출신인 래드클리프 국장은 텍사스주 출신의 공화당 소속 재선 하원이었습니다. 그동안 DNI 국장은 리처드 그린을 독일 주재 미국 대사가 대행을 맡았습니다. VOA 뉴스 김칸입니다.
미국 국무부는 미, 한일 세 나라가 북한의 도전에 공동 대처해야 한다며 한일 관계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백성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무부는 미국은 일본과 한국 모두의 동맹이자 친구로서 세 나라의 상호관계와 삼자관계를 강하고 긴밀하게 만드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믿는다고 밝혔습니다. 국무부 대변실 관계자는 21일 VOA에 세 나라가 북한의 도전을 포함한 공동의 영내 도전뿐 아니라 인도태평양과 전 세계의 다른 우선순위에 직면해 있다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같은 발언은 일본이 지난 19일 공개한 2020년 외교청사에서 3년 만에 한국을 중요한 이웃나라라고 표현한 데 대한 미국의 입장을 설명하면서 나왔습니다. 일본 외무성은 2017년 외교청서에 한국을 전략적 이익을 공유하는 가장 중요한 이웃나라라고 적었다가 2018년과 2019년에는 이런 표현을 삭제한 바 있습니다. 외교청서는 일본 외무성이 자국 외교 상황이나 전망, 국제정세 등에 관한 인식을 담아 1957년부터 매년 발간하는 백서입니다. 앞서 국무부는 지난 2월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지소미아 관련 논란이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을 때도 미국은 국방과 안보 문제는 한일 관계 다른 분야와 별개로 남아있어야 한다고 강하게 믿는다며 두 동맹국의 협력을 촉구한 바 있습니다. 한편 국무부 대변인실 관계자는 일본 외교청서가 독도, 일본명 다케시마를 일본 영토로 지칭하고 한국이 불법 점거하고 있다고 밝힌 데 대해서는 이전에도 말한 바와 같이 미국은 리앙쿠르 암초의 영유권과 관련해 어떤 입장을 취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지명위원회는 지난 1977년부터 독도를 리앙쿠르 암초로 지칭해왔으며 국무부 등 주요 행정부처의 홈페이지 지도에서도 리앙쿠르 암초로 표기하고 있습니다. 국무부는 독도 문제에 오랫동안 중립을 유지해왔지만 한국 정부가 지난해 8월 한일 지소미아 종료를 선언한 뒤 독도 방어훈련에 전격 돌입하자 한국과 일본 간 최근의 의견 충돌을 고려할 때 리앙쿠르 암초에서의 군사훈련 시기와 메시지, 늘어난 규모는 진행 중인 문제를 해결하는 데 생산적이지 않다며 부정적인 반응을 보인 바 있습니다. VOA 뉴스 백성원입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또다시 20일간 공개 행보를 하지 않고 있는 가운데 한국 정부는 김 위원장의 동선을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김 위원장의 공개 행보가 크게 줄어든 데 대해 일각에서는 그동안의 통치 스타일에 변화를 꾀하는 게 아니냐는 관측이 나옵니다. 서울에서 김환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여상기 한국통일부 대변인은 22일 정례 기자설명회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난 1일 이후 공개 행보를 하지 않고 있는 데 대해 관계 당국에서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여 대변인은 김 위원장이 지난달에 이어 또다시 공개 행보 중단이 20일째 이어지고 있는 데 대해 올해 1월 초에도 21일 동안 없었다며 김 위원장 활동이 언론에 공개되지 않고 있는 것을 지켜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여 대변인은 그러나 김 위원장이 현재 머물고 있는 장소에 대해선 공개적으로 언급하는 게 적절하지 않다고 답변을 피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지난달 11일 노동당 정치국 회의 주재 이후 20일 동안 모습을 보이지 않다가 지난 1일 평안남도 순천 인비료 공장 준공식에 참석했고 이후 또다시 지금까지 공개 행보를 전혀 하지 않고 있습니다. 김 위원장이 올 들어 공개 행보를 크게 줄이고 있는 데 대해 선대 지도자들로부터 내려왔던 전통적인 통치 스타일에서 벗어나려는 조짐이라는 관측이 나옵니다. 올해로 집권 9년 차를 맞은 김 위원장은 집권 초기만 해도 리더십을 강화하기 위해 현장 활동을 부지런히 수행했습니다. 공개 활동이 가장 많았던 해는 집권 2년 차인 2013년으로 212번이나 됐습니다. 그 이후론 해마다 공개 활동을 줄여 2017년엔 94번으로 두 자릿수가 됐고 지난해엔 83번에 그쳤습니다. 올해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사태 등의 영향으로 5월 16일까지 공개 행보가 17번에 불과했습니다. 예년 같은 기간 평균보다 66%나 줄어든 겁니다.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김동엽 교수입니다.
최고 지도자가 너무 많은 걸 다 해버리고 뭐 너무 신격화시키는 것에 대한 것이 오히려 부정적일 수 있다는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이제는 뭐 그러니까 정보와 사회에 대해 맞는 어떤 통치 방식을 이제 바꾼 거죠, 사실을요. 김일성, 김정은 씨 같이 뭐 돌아다니면서 신격화시키고 지가 다 챙기고 이런 것이 아니라 사실은 그렇지 않아도 다 자기 귀에 들어오고 이런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정보하니까 북한도 그게 있거든요.
김 교수는 북한이 더 이상 최고 지도자를 만능인 것처럼 선전하는 것은 정보화 시대 북한 주민들에게도 역효과가 날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김 위원장의 통치 스타일 변화 조짐이 다른 곳에서도 나타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앞서 20일 축지법의 비결이라는 기사에서 과거 김일성 주석과 김정일 국방위원장을 우상화하기 위해 선전했던 지도자들의 축지법 사용이 현실이 아니라고 처음 부인했습니다. 북한은 과거 학생이나 주민용 교재를 통해 김 주석이 항일 빨치산 시절 축지법을 쓰고 가랑잎을 타고 큰 강을 건너고 솔방울로 총알을 만들고 모래로 쌀을 만들었다고 신격화했습니다. 김정일 국방위원장에 대해서도 1996년 장군님 축지법 쓰신다는 선전가요 등을 홍보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지난해 3월 서한에서 수령의 혁명활동과 풍모를 신비화하면 진실을 가리게 된다고 직접 밝히기도 했습니다. 지난해 2월 미북 정상 간 하노이 회담이 실패로 돌아간 뒤 북한이 최고 지도자에 대한 선전 방식을 최선을 다하는 현실적 지도자상을 부각하는 쪽으로 바꾸고 있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하지만 김 위원장 공개 활동의 급격한 축소가 신종 코로나와 경제난 등으로 인한 북한 내부의 어려움에서 비롯된 것이라는 관측도 꾸준히 제기되고 있습니다. 박원곤 한동대 교수는 국제사회 대북 제재에 맞서 정면 돌파전을 선언한 김 위원장으로선 이를 독려하기 위해서라도 평소보다 더 주민들 앞에 나서야 하는 상황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지금 현재 상황이 북한이 경제적으로 안 좋은 거는 뭐 이미 다 잘 알려진 거고 이럴 때일수록 뭐 김정은 시대에 강조한 애민이 있으니까 더 현지 지도를 나가서 그런 모습들을 보여줄 필요가 더 있거든요, 예전보다는. 근데 안 보인다라는 거는 뭐 역시 코로나19와 또 뭐 어떤 건강 문제 뭐 그런 것들로 밖에 설명이 되지 않을까. 저는 좀 그런 쪽에 비중이 더 크다고 비중을 둡니다.
전문가들은 김 위원장 신변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징후는 보이지 않고 있지만 지도자의 모습이 장기간 보이지 않을 경우 북한 내부의 동요가 확대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환용입니다.
미국이 북한의 급변 사태에 대비해 영내 국가들과 협력해야 한다고 워싱턴의 북한 전문가들이 지적했습니다. 미국에 진전이 없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왔습니다. 김영교 기자가 보도합니다.
워싱턴의 민간단체 전략국제문제연구소 CSIS의 빅터 차 한국석좌는 21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또다시 20일 가까이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 있는 것을 언급하며 북한이 영구적으로 아슬아슬한 상태에 놓여있다고 말했습니다. 빅터 차 석좌는 이날 전략국제문제연구소가 개최한 온라인 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히며 미국은 한반도와 관련해 방위비 분담금 같은 문제보다 더 큰 문제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방위비 분담금을 둘러싼 금전 문제로 논쟁을 벌이는 전술적인 것에서 벗어나 큰 그림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는 겁니다. 차 석자는 급변 사태가 일어날 경우 미국이 원하는 만큼 임기응변이 가능한지 파악하고 있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에서 급변 사태가 일어날 것에 대비해 역내 주요 국가들, 특히 중국과 충분한 대화가 있어야 한다며 하지만 미국은 현재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CSIS의 수미테리 한국 담당 선임연구원은 김정은 위원장의 건강이 여전히 북한 정권의 지속성에 변수로 작용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We cannot definitively say that Kim's health scare has completely gone away. Despite his reappearance and another disappearance and all of that.
김정은 위원장이 다시 나타나긴 했지만 건강 이상 우려가 완전히 사라졌다고 확실히 말할 수 없다는 겁니다. 테리 연구원은 지금은 김 위원장이 다시 잠적한 상황이라면서 김정은 위원장의 나쁜 건강 상태는 정권 안정에 있어 예측 불가나. 카트린 프레이저 캣츠 CSIS 객원 연구원은 북한의 이런 상황과 관련해 역내 협력이 매우 중요한 시기지만 미국은 동맹과의 방위비 분담금 협상으로 인해 곤경에 처한 상태라고 지적했습니다. 미국이 동맹 관계에 있어서 도전 문제에 직면해 있다는 겁니다. 캐츠 연구원은 한국과의 방위비 분담 특별협정 SMA와 더불어 일본과는 주둔국 지원협정도 남아있다며 이런 것들이 협력을 하는데 방해가 될 수 있는 요소라고 지적했습니다. 로버트 킹 전 국무부 북한인권특사는 미국 대선이 실시되는 올해 미북 간 비핵화 협상에 진전이 없을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킹 전 특사는 미국 행정부가 올해 대선과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대응에 초점이 맞춰져 있고 북한도 과거 대선이 있는 해에는 미국과 관여할 의사를 보이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킹 전 특사는 북한은 미국의 다음 지도자가 누가 될지 모르는 불확실한 상태에서 위험을 감수하려고 하지 않을 것입니다.
미국 정부가 중국에 대한 범정부적 전략을 담은 보고서를 미 의회에 제출했습니다. 국방뿐 아니라 경제와 외교 등 전방위적 정책 방향을 제시했는데 특히 대중국 견제에 역내 동맹의 참여를 촉구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사실상 대중신냉전 시대를 선포한 성격이 짙다고 분석합니다. 김동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중국과의 관여에 있어 상징성이나 대규모 행사를 쫓는 행위는 가치가 없다고 판단하며 중국의 실제적이고 건설적인 결과를 보일 것을 요구한다. 미국 정부가 21일 의회에 제출한 중화인민공화국에 대한 미국의 전략적 접근 보고서의 일부입니다. 보고서는 중국이 미국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고 조용한 외교가 헛된 것임이 증명된다면 미국은 향후 국익을 지키기 위해 공개적 압박을 늘릴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미국 대통령의 직인이 박힌 이번 보고서는 국방부와 국무부, 법무부 등 범정부 부처의 향후 대중국 정책의 방향을 제시했습니다. 보고서는 서두에서 지난 1979년 외교관계 수립 이래 미국 정부는 중국이 전 세계에 건설적이고 책임있는 당사자로서 역할을 하기를 기대해왔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40여 년이 지난 현재 중국 공산당은 경제, 정치, 군사적 역량을 확대하면서 미국의 핵심 국익뿐 아니라 전 세계 국가들의 주권과 존엄성을 침해하고 자유롭고 개방적인 세계 질서를 자국의 국익에 연동해 변몽시키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은 이런 도전에 맞서 다양한 대중국 정책의 장단점을 재평가하고 중국 공산당의 의도와 행동에 대한 분명하고 경쟁력 있는 접근법을 취하기 위해 이번 보고서를 제출했다고 강조했습니다. 보고서는 미국의 대중국 정책을 미 국민과 본토 생활 양식의 보호, 미국의 번영 증진, 힘을 통한 평화 보존, 미국의 영향력 확대 등 네 가지 항목으로 나눴습니다. 특히 중국의 일대일로 정책을 대표적인 약탈적 경제 정책의 사례로 지목하면서 중국이 호주, 캐나다, 한국, 일본, 노르웨이, 필리핀에 대한 무역, 관광 제한 정책을 통해 정치 군사력 확대를 모색해왔다고 비판했습니다. 특히 중국은 한반도 서해와 동남중국해, 타이완 해역, 인도와의 국경지대에서 도발적이고 위협적인 군사, 준군사적 행동을 지속하고 있으며 이를 위한 군비 증강도 계속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국가 사이버 안보법을 통해 중국 공산당의 외국 정보 획득을 가능케 함으로써 국제정보망과 통신기술 산업의 재패를 시도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같은 위협에 대응해 미국은 국방부를 중심으로 핵무기 전략 3축체계의 현대화를 추진하면서 극초음속 미사일 체계와 사이버 우주 기반 무기의 실전 배치를 서두를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역내 동맹들과 파트너들에도 중국의 위협에 맞서기 위한 역량 개발과 안보 지원에 참가하도록 촉구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미국은 타이완과 하나의 중국 정책에 기반한 강한 비공식 관계를 계속 유지할 것이라며 중국과 타이완 양측의 입장차는 반드시 무력이나 위협이 아닌 평화적으로 해결해야 한다는 원칙을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중국이 이런 합의 원칙을 어기고 계속해서 대량의 무력 증강을 시도할 경우 미국은 타이완군의 신뢰도 높은 자위력을 유지하기 위한 지원을 지속할 것이라는 점도 분명히 했습니다. 또 인도태평양 내 가치를 공유한 나라들과 계속해서 자유로운 기업활동과 민주적 통치를 보장하기 위한 역할을 확대할 것이라면서 미국, 일본, 호주 세 나라가 지난해 출범시킨 블루단 네트워크를 대표적 모범 사례로 거론했습니다. 월러스 그렉슨 전 미 국방부 동아태 차관보는 21일 VOA에 이번 보고서는 동맹에 대해 미국의 정책적 방향성을 명확히 나타냈다는 점에서 언론을 의식한 종래의 정부 발언과는 차원이 다른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고 말했습니다.
Our direction in that sense it's different from the usual
특히 그렉슨 전 차관보는 중국의 경제 구상인 1대1로 참여의 위험성을 정면으로 비판했다는 점에서 한국 등 역내 국가들의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말했습니다.
But one might add that Korea's got the capability to be very careful about what
1대1로 참여는 전적으로 한국의 선택에 달린 일이지만 보고서에서 적시한 중국의 약탈적 경제가 야기하는 결과에 유념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입니다. 또 중국의 서해부근 군사활동 증가 우려 역시 한국 정부의 인도태평양 역할 확대를 기대하는 미국의 기대가 반영되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브루스 베넷 랜드연구소 선임연구원은 이번 보고서는 사실상 미국 정부가 중국에 대해 신냉전 선을 선포한 성격이 짙다고 평가했습니다.
We now have to recognize we're in a cold war with China and we're prepared to fight it.
최근의 정부 보고서 역시 중국의 패권 경쟁에 대해 우려해왔지만 이번 보고서의 표현이 가장 강하며 중국이 물러서지 않을 경우 구체적인 보복도 강행할 수 있다는 점을 시사했다는 설명입니다. 특히 동맹의 대중국 견제 참여 촉구는 역내 국가들의 향후 미중 사이에 양자 태기를 강요하는 정책을 구체화될 수도 있다는 점을 전망했습니다. 다만 베넷 선임연구원은 과거 한국의 고고도 미사일 방어 체계, 사드 배치에 따른 중국의 경제 보복 정책의 사례를 거론하면서 중국은 그동안 미국의 반중국 대오 참여 동료를 성공적으로 무력화시켰다고 지적했습니다. 베넷 선임연구원은 이번 보고서도 동맹들의 당위성만 호소할 뿐 중국의 보복 조치에 맞선 대안 제시가 결여돼 있다며 동맹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설득력 있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김동현입니다.
코로나 팬데믹 사태 속에서 미국과 중국의 대립이 갈수록 가열되고 있습니다. 미국은 코로나 확산이 중국 탓이라며 원색적인 비난을 한 데 이어 제재 움직임까지 보이고 있고 중국은 미국이 제재를 행동에 옮길 경우 보복하겠다고 맞서고 있습니다. 오택성 기자입니다.
미국은 그동안 지속해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의 중국 발언설을 주장해왔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인종차별적 발언이라는 지적에도 코로나 사태가 중국에서 시작됐기 때문에 전혀 문제가 없다며 공개적으로 코로나 바이러스를 중국 바이러스라고 지칭해왔습니다.
Why do you keep calling this the Chinese virus? Why do you keep using this?
Because it comes from China. It's not racist at all, no, not at all. It comes from China.
최근 나타나고 있는 미국의 코로나 관련 대중 비난 수위는 이보다 훨씬 더 격해졌습니다. 마이크 폼페오 미 국무장관은 지난 20일 국무부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중국이 1949년 이후 악랄한 독재 정권과 공산 정권의 지배를 받아왔다며 비난의 수위를 끌어올렸습니다.
First basic facts. China's been ruled by a brutal authoritarian regime, a communist regime since 1949.
폼페오 장관은 이날 이례적으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을 직접 언급하며 시 주석이 지난 18일 세계보건총회 화상회의 개막식 연설에서 중국이 공개적이고 투명하며 책임성 있게 행동했다고 밝힌 데 대해 그랬으면 좋았을 것이라고 냉소적인 반응을 내놨습니다.
President Xi claimed this week that China's acted with openness, transparency and responsibility.
폼페오 장관은 또 중국의 코로나 팬데믹 대응을 위해 약속한 20억 달러에 대해서도 수십만 명의 목숨을 앗아간 것과 수조 달러 의 손해를 끼친 것에 비하면 쥐꼬리만하다고 평가절하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표현은 이보다 더 거칠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중국의 어떤 정신 나간 사람이 중국을 뺀 모두가 코로나 바이러스에 책임이 있다고 탓하는 성명을 냈다. 무능 탓에 세계적인 대규모 살상이 일어났다고 설명 좀 해주라고 비속어까지 사용했습니다. 중국 역시 미국의 이 같은 비난을 맞받아치고 있습니다. 자오 리지안 중국 외무성 대변인은 21일 브리핑에서 폼페오 장관을 지목하며 미국이 지난 1월과 3월 사이 강력한 예방 조치를 취하지 않은 이유, 마스크를 쓰기까지 오래 걸린 이유, 코로나의 빠른 확산을 저지하지 못한 이유를 국제사회에 직접 설명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作为美国国务卿, 蓬佩奥应该向全世界说清楚的是,
장예수위 중국 전국인민대표회의 대변인 역시 같은 날 기자회견에서 미국의 대중국 압박을 경고했습니다. 장 대변인은 만일 미국이 냉전적 사고를 견지하고 중국을 억제하고 중국의 핵심 이익을 손상한다면 결국은 자기가 손해를 보게 될 것이라며 중국은 먼저 문제를 시작하지는 않지만 문제가 생기는 것을 두려워하지는 않는다고 미국과의 갈등을 피하지 않을 것임을 강조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미국은 발언에 그치지 않고 실제 행동으로 대중국 압박에 나서고 있습니다. 지난 20일 미국 상원은 알리바바와 바이두 같은 중국 기업의 미 증권거래소 상장을 금지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여야 만장일치로 통과시켰습니다. 미국의 이 같은 움직임에 장 대변인은 중국의 제재를 위협하는 법률을 채택할 경우 보복에 나설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한편 코로나를 둘러싼 이 같은 미중 갈등은 미 대선까지 계속 이어질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수전 라이스 전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최근 뉴욕타임즈 신문에 기고문을 내고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의 코로나 확산 방지 실패와 미중 간 긴장 등을 이용해 올해 선거에는 중국 때리기가 새로운 수준에 도달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CNN 방송은 미국의 중국에 대한 공격이 대선까지 계속 이어질 것이라며 트럼프 행정부가 재선을 위해 자국의 경제를 해치지 않고 중국을 압박하는 방안을 찾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VOA 뉴스 오택성입니다.
지난 3월 말 미 해군에서 첫 선상 코로나 감염이 발생했던 항공모함 시어도 루즈벨트호가 두 달여 만에 임무를 재개했습니다. 일본에 정박 중이던 로널드 레이건호도 방역을 마치고 출항하면서 서태평양 영내 미 해군 항모 전력 복구에 속도가 붙고 있습니다. 김시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800명 넘는 승조원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됐던 미 해군 항공모함 시어도어 루즈벨트호가 21일 임무를 재개했습니다. 미 해군 칠함대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루즈벨트호가 지난 3월 27일 괌 해군기지에 정박한 이래 첫 출항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스튜어트 베이커 미 해군 제9항모강습단 사령관은 루즈벨트호와 제11항모비행단이 인도태평양 영내 임무 수행 재개에 한 발 더 강조원들에게 매우 위대한 성취라고 밝혔습니다. 루즈벨트호는 필리핀 해에서 함재기 운용 능력 등을 점검하는 항모 작전 수행 적격 운항 임무를 수행 중이라고 칠함대는 설명했습니다. 이어 지난달 29일부터 재승선을 시작한 승조원들은 코로나 격리 기간을 채우고 두 차례 음성 판정을 받은 인원들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루즈벨트호는 지난 1월 17일 5천 명의 승조원을 태우고 인도태평양 지역 배치를 위해 모항 미 샌디에고 포인트 로마 해군기지에서 출항했습니다. 두 달여 뒤인 3월 24일 남중 일대에서 임무 수행 중이던 루즈벨트호는 인근 괌 미 해군기지에 정박했습니다. 또한 긴급 방역을 위해 4,234명의 승조원이 격리 조치돼 배에서 내렸습니다. 존 하이튼 미 합동참모본부 부의장은 지난달 9일 코로나 관련 브리핑에서 루즈벨트호에 대한 하선 조치를 공식 발표했습니다. 이어 핵발전기와 전투기, 무기가 실린 항모를 비울 수는 없다며 승조원 천여 명이 함선의 안전을 위해 남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하선을 마친 루즈벨트호는 이물, 고물, 집중 소독 절차로 불리는 대대적 코로나 방역 과정을 거쳤습니다. 미 해군에 따르면 코로나로 인해 최종적으로 루즈벨트 승조원 가운데 840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고 한 명이 사망했습니다. 미 해군은 칠함대 소속 강습 상륙함 아메리카함을 이용해 동맹과 연합훈련을 이어가며 영내 항모 전력 공백을 메웠습니다. 아메리카함은 대대급 상륙부대는 물론 수직이 착륙 F-35B 전투기 등이 실려있어 경량화된 항공모함 경항모로도 불립니다. 칠함대에 따르면 아메리카함은 4월 13일 일본 해상자위대 호위함 아케보노함과 그리고 같은 달 22일 호주 왕립해군 파라마타호와 연합기동훈련을 실시했습니다. 한편 미 해군 태평양함대 사령부는 20일 항공모함 로널드 레이건호의 출항 소식도 알렸습니다. 레이건호는 수리와 코로나 방역을 위해 일본 요코스카 주일 미 해군기지에 정박 중이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7함대는 제5항모비행단을 탑재한 레이건호가 힘의 투사를 통해 싸움에서 결정적 승리를 이끌어내는 초석이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출항을 앞두고 확진자가 나왔던 미 항공모함 니미츠호도 지난달 27일 임무 배치 전 훈련을 위해 모항 미 워싱턴주 키셉 해군기지를 떠났다고 인도태평양 사령부는 밝혔습니다. VOA 뉴스 김시영입니다.
미국 내 50개 주 한국전 기념비와 참전 용사들의 사연을 인터넷 웹사이트에서 만나볼 수 있게 됐습니다. 전 세계 한국전 참전 용사들 사이에서 손녀딸로 알려진 한나 김 한국전쟁 참전 용사 기념재단 홍보대사가 직접 만나 기록한 자료들입니다. 조은정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미국 50개 주 100개 도시에 세워져 있는 한국전 기념비와 참전 용사들의 사연을 만나볼 수 있는 인터넷 웹사이트가 문을 열었습니다. 재미한인 한나 김 씨가 지난 2018년에 3개월 동안 미국 전역을 돌며 수집한 자료가 실려 있습니다. 이 기간 동안 약 1,000명의 참전 용사들을 직접 만나 한 사람 한 사람 포옹하고 큰 절까지 했습니다. 미국 본토는 물론 태평양 제도에 있는 미국령 사모아까지 찾아갔습니다.
제가 감사를 드리러 갔지만 오히려 할아버지들께서 감동을 받으시고 기억해줘서 고맙다고 했을 때 참 가슴이 애리더라고요. 한국이 너무나 자랑스럽고 한인들이 특히 미국에서 자리를 잘 잡아서 너무 뿌듯하신.
2007년 워싱턴의 한국전 참전 기념비를 방문한 뒤 미국에서 잊혀진 전쟁으로 불리는 한국전쟁의 참전 용사들을 알리는 활동을 하겠다고 마음먹은 김 씨는 젊은 한인들을 모아 리멤버 727을 결성했습니다. 한국전쟁이 아직도 끝나지 않고 있다는 점을 기억하기 위해 정전협정일 7월 27일을 따서 지은 이름입니다. 2009년 한국전 참전용사 정전기념일 법안을 의회 청원에 통과시키는 데 기여했던 김 씨는 이 과정에서 한국전 참전용사 출신인 찰스 랭글 하원 의원의 눈에 띄어 그의 보좌관이 됐습니다. 2016년 랭글 의원이 은퇴하자 자신도 워싱턴을 떠나 예전부터 세웠던 계획을 실천하기로 했습니다. 전 세계의 한국전 참전용사들을 만나고 그들의 이야기를 기록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2017년 전 세계 30개국을 방문해 참전용사 200명을 만났습니다. 이어 2018년에는 미국 전역의 참전용사들을 만났습니다.
그분들의 이야기 돌이켜보면서 수도 없이 눈물을 흘리면서 잔 적이 많지만 그 많은 분들을 만날 수 있었다는 거가 저는 너무 큰 영광이고 저 혼자만 간직하기가 너무 아까운 거예요. 그래서 이 웹사이트를 더 빨리 공유를 해야겠다는 생각이 든 거예요.
당초 6월 25일 한국전쟁 70주년에 맞춰 웹사이트를 열려고 했지만 이번에 미국의 메모리얼 데이를 맞아 미국 관련 내용만 간추려서 먼저 공개하기로 했습니다. 나머지 나라 자료는 추가로 올릴 예정입니다.
미국 현충일이 이제 다가오는 데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할아버지들께서 직접 기념 가시지 못하고 뿐만 아니라 사람들도 그냥 잊고 지나가는 게 우려가 돼서.
한나 김 씨는 전 세계 참전 용사들을 만나러 갈 때 곳곳에 한인들이 자신을 재워주고 먹여주고 따뜻한 말을 건넸다며 이 웹사이트를 통해 한인들 모두의 마음이 전달됐으면 좋겠다고 말했습니다.
한인들뿐만이 아니라 참전했던 나라의 거기에 사람들도 우와 우리 할아버지가 이 한반도를 위해서 이렇게 많이 희생을 했구나 하면서 그분들도 이 한반도에 대한 관심과 이 한반도에 대한 평화를 위해서 좀 더 노력할 수 있으면 이 웹사이트를 통해서 그러면 정말 감사하죠.
BOA 뉴스 조은정입니다.
오는 25일은 전쟁 중에 희생된 전몰 장병을 기리는 미국의 현충일 메모리얼 데이입니다. 한국전쟁 당시 복무했던 미 퇴역 군인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 와중에 숨진 전우들을 추모하는 글을 언론에 실었습니다. 박형주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나는 잊혀진 전쟁의 용사들을 잊지 않을 것이다. 6.25 한국전쟁 당시 육군 부사관으로 복무했던 솔 와클러 미 트로드의 법대 겸임 교수가 뉴욕에서 발행되는 뉴스데이 신문 21일자 기고문에서 메모리얼 데이를 앞둔 개인적 소회를 이같이 밝혔습니다. 와클러 교수는 이번에 자신은 코로나 바이러스로 숨진 한국전 참전 전우들을 특히 더 애도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올해 구순을 맞은 와클러 교수는 1970년대 뉴욕주 항소법원장 등을 지낸 원로 법조인입니다. 1950년 6.25 전쟁 당시 한국에 파병되지는 않았지만 생존한 병사들과 함께 군에서 복무했습니다. 와클러 교수는 기고문에서 팬데믹 기간 참전용사들의 죽음은 동안 질환에 의한 것이었고 표현이다. 바이러스에 감염되기 이전 일부는 전쟁의 사로 이미 왔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한국전에서 약 3만 7천 명의 미군이 사망했고 약 10만 명의 부상자 중 다수는 총탄이 아닌 황량한 부야전의 폭탄으로 병들어 설명했습니다. 이후 부사들은 전과 감염, 피부암 등으로 고통받다 요양원에서 숨졌고 사람은 이들은 이제 10세에 이른다고 덧붙였습니다. 와클러 교수는 최근 많은 참전 용사들이 숨진 건 단지 고령과 손상된 면역체계 때문만은 아니었다며 이들에 대해 소홀했던 코로나 대응 상황을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진단 장비가 부족해 재향군인 가정이나 시설 노인들은 진단과 격리를 위해선 다른 거주자가 코로나 증상을 보일 때까지 기다려야 했다는 겁니다. 또 의료진들이 환자의 증상이 폐렴은 아닌지 확인해야 하는 등 대처가 늦어지면서 많은 퇴역 노병들이 진단 결과가 나오는 동안 숨졌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절반 이상의 보훈시설에는 근무자들을 위한 마스크와 장갑이 충분하지 않았고 많은 것으로 알려졌던 진단 장비도 실제로는 존재하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와클러 교수는 자신들은 침묵의 세대로 묘사된다며 대공황 시절 태어나 경제적 불확실성의 시대에 성장했다고 회상했습니다. 동시에 불황에서 탈출하는 부모들을 보면서 강한 직업 윤리를 키웠고 청년 시절 2차 세계대전의 여파와 희생 등은 격렬한 애국심을 갖게 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한국전쟁은 2차 대전과 베트남전 사이에 낀 잊혀진 전쟁으로 불리는데 침묵의 세대들이 싸운 잊혀진 전쟁이라고 표현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자신은 함께 복무한 한국전쟁 참전 전우들, 특히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재촉된 죽음을 맞은 이들, 또 사랑하는 이들의 부재 속에 마땅히 누려야 할 군의 예우도 없이 최근 유명을 달리한 이들을 생각한다며 글을 맺었습니다. VOA 뉴스 박형주입니다.
미국 상원의원들이 올해도 세계 언론자유의 날을 기념하는 결의안을 발의했습니다. 결의안은 북한을 세계 최악의 언론 검열국 중 한 곳으로 명시했습니다. 이종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세계 언론자유의 날을 기념하는 결의안이 20일 미 상원에 상정됐습니다. 결의안은 외교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밤 메넨데즈 의원과 해외인권소위원장인 공화당의 마르크 루비오 의원이 주도해 발의했습니다. 두 의원 외에 민주당과 공화당 소속 11명의 의원들이 공동 발의자로 참여했습니다. 메넨데즈 의원은 이날 성명에서 언론 자유는 기본적인 인권과 민주주의의 토대가 되는 기둥이며 독재적인 세력 확장 방지에 없어서는 안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의원들은 특히 이번 결의안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국면에서 발의된 데 의미를 두며 이 시기 언론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미 상원과 하원은 1993년 유엔이 매년 5월 3일로 제정한 세계 언론 자유의 날을 기념하는 결의안을 거의 매년 의결해왔습니다. 다만 지난해 하원은 유사한 내용의 결의를 채택한 반면 상원의 결의안은 이례적으로 소관 상임위원회인 외교위 문턱조차 넘었습니다. 올해 상정된 상원 결의안은 전 세계 언론과 표현자유에 대한 광범위한 위협을 인식한다며 자유롭고 독립적인 언론은 자유사회와 민주주의의 구심점임을 재확인했습니다. 또 민주주의와 인권 그리고 소위 굿 거버넌스 증진에 있어서 언론 자유는 미국의 우선순위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번 결의안은 2015년 이후 5년 만에 북한이 다시 최악의 언론 검열국으로 적시됐습니다. 결의안은 언론인보호위원회 CPJ에 따르면 전 세계 최악의 검열국엔 에리트리아, 적도니, 벨라루스, 쿠바가 포함된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지난해 9월 국제언론감시단체인 CPJ는 10대 언론검열국가 보고서에서 북한을 세서 두 번째로 언론 통제가 심한 나라로 평가했습니다. 결의안은 전 세계 언론의 자유와 자유로운 표현에 대한 위협을 규탄하라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대통령과 국무장관에게 전 세계 언론 자유에 대한 위협에 관한 미국 정부의 신속한 식별과 공개, 대응을 개선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이어 해외 정부들이 자유로운 정보 유입을 보호하고 언론을 공격하는 자들을 법정에 세우도록 투명하게 수사할 것을 촉구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비뉴스 이존입니다.
매주 금요일 북한 관련 화제성 소식 전해드리는 뉴스 풍경입니다. 북한의 두고온 아들을 만날 희망을 놓지 않았던 탈북 여성이 오랜 투병 끝에 최근 숨졌습니다. 미 서부 캘리포니아에 거주하면서 북한 인권 개선을 위해서도 적극 활동했던 메이 주 씨의 안타까운 사연을 장량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2018년 조지 워싱턴 대학이 개최한 세계 여성 인권의 날 행사에 증언대로 나섰던 탈북 여성 메이 주 씨. 당시 주 씨는 평양에서 나고 자라 외교관이 되고 싶었던 꿈이 어떻게 좌절됐는지를 설명했습니다.
어린 시절 꿈엔 외교관이 되리라는 꿈과 포부를 안고 자랐습니다. 그러나 그 꿈도 잠깐 제가 10살 되던 해 1988년 북한 남북이 저지로 평양시 인구를 축소한다고
결혼해 두 명의 자녀를 낳고 살았지만 행복하지 못했습니다. 남편은 목을 조르는 등 주 씨에게 극심한 폭력을 일삼았고 큰 아이는 기차에 치여 죽었으며 둘째 아이는 화상을 입어 손이 오그라들었습니다. 아이만이라도 제대로 살게 해주려고 수술비 마련을 위해 중국을 방문했던 주 씨는 북한으로 돌아간 뒤 더 큰 불행을 겪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저는 잡히게 되었고 부른 바대로 중대대대 보이부동 걸치는 것마다 온몸을 홀딱 벗기고 근간 와이프들과 귀한 내 처녀들 그리고 요관습이 들어와 자궁 안에 손을 밀어넣고 후벼서 자궁안 검사까지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중대 정치지도라는 자는 저를 자기 상수로 불러 비판서를 쓰이게 하고는 강제로 책상에 엎드리게 하고 성폭행을 강요하였습니다.
집결소를 나와 집으로 가보니 아들은 실도 없었습니다. 북한에서 살아 이유를 잃은 출신 중국으로 탈북했지만 인신매매를 당해 중국인과 살면서 딸을 낳았습니다. 중국인 남편이 폭력이 심했고 출신은 한 살도 채 안 된 자식을 두고 중국으로 갔습니다. 한국의 난수용소에 속해 미국행을 기다리게 된 당시 30대 초반의 메이 주 씨. 이제는 사람답게 할 수 있을 거라 생각했지만 미국 땅을 밟기도 전에 위암 선고를 받았습니다. 2012년 미국 콜로라도주에 도착해 암 제거 수술을 받고 LA에 정착한 지 8년 만인 지난 4월 24일 메이 주 씨는 42세 나이에 숨을 거뒀습니다. 주 씨의 미국 정착을 도운 미서부 캘리포니아주 로스앤젤레스의 탈북민 지원단체 엔키아 대표 김영구 목사입니다.
내가 아프셨어요 계속. 근데 좀 어느 정도 낫다가 다시 아팠다가 위에 있는 그 암이 간으로 한번 가고 한 달도 한번 왔었고 마지막에 이제 폐로가 갖고 먹는 게 좀 폐로가고 복부가 차고 이제 그래.
김 목사는 VOA에 주 씨의 유언에 대해 말했습니다.
4월 24일이에요. 아니 저는 잠깐 나와 있다가 막 쫓아 들어갔더니만 눈 감았는데 따뜻하더라고요. 오랫동안 아팠으니까 옆에 병관하는 사람이 있었고 계속 뭐 대소변을 뭐 다 쏟으시니까 나도가 치워주고 복수가 차니까 물을 빼야 되고 해서 그거 옆에 있었는데 저는 막 들어갔더니만 돌아가시고 10분 됐더라고요. 그러니까 특별한 유언은 없었고 장례만 부탁한 것 같더라고요. 저한테 부탁해달라 했다고.
사망 소식은 가장 먼저 북한의 가족에게 전했습니다.
돌아가시고 그 다음날 전화 와서 돌아가셔서 얘기했어요. 엉엉우시죠. 근데 그 어머니가 조만간까지 다시 여기 돌아오지 말라고 돌아오지 말고 같이 잘 살으라고 그랬는데 그분 입장은 그렇게 보내고 잘 자랐는데
코로나 사태로 주문객이 많지 않았지만 김 목사는 정성스럽게 장례를 치고 시신은 화장해 뼈를 납골 땅에 모셨다며 통일로 북한에 가려가야 하지 않겠냐고 말했습니다. 주 씨의 안타까운 죽음은 탈북민 사회에도 알려졌습니다. LA에 거주하는 50대 탈북 남성 박명남 씨는 뭐라 말할 수 없다고 심경을 토로했습니다.
난 이게 아닙니까? 저한테는 탈북자들이 진짜 좀 잘 살아보라고 여기 오니까 다들 떠나버리고 이게 얼마만 하늘 마음을 품고 갔겠어요. 처음 이렇게 막 마음이 허전하고 찢어지는 것 같아요. 저도 작년도 어머니 하늘나라를 보냈는데 계속 가니까 그렇게 마음이 90대 할머니가 한 것도 있고 마음이 허전하고 마음이 아픈데 이건 특히 젊은 사람들이 이렇게 하늘나라로 하늘을 가니까 물을 다 펴놔야 될까요? 이것도 진짜 늘 우리가 하는 말 하늘 눈부시 말이 하는 그 생각밖에 없네요.
그러나 누구보다 충격을 받을 사람은 중국에 있는 어린 딸일 것이라며 김 목사는 주 씨가 2년 전 딸을 만났다고 말했습니다. 2년 전 주 씨와 함께 중국에 간 엔키아의 사라조 간사는 VOA에 당시 상황을 전했습니다.
2016년, 2016년도에서 지금 치료받고 있던 병원에서 할 수 있는 건 다 했으니까 이제 생명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라는 판정을 받고 이제는 그때서부터 주옥순 씨가 저한테 죽기 전에 딸을 한번 꼭 만나고 싶다고 말씀을 하셔서 이제 그때서부터 준비가 시작이 되었고요.
주 씨가 미국 시민권을 딴 2018년 지역 한인과 탈북민들이 십시일반 모은 기금으로 2년 만에 이뤄졌습니다. 사라 씨는 주 씨가 딸과 보낸 보름간의 여행을 이렇게 회상합니다.
비행기를 타고 딱 가는 순간에 저한테 처음 말했던 건 사라 씨, 제가 그 신분도 없이 숨어 살 내가 다시 그 미국 땅에 미국 시민으로 간다는 것이 너무 감격스럽다는 말씀을 하셨어요. 아내가 새로 왔다고 그러면서 중국말이 오래됐는데 내가 말이 될까 여러 걱정을 하면서 이야기를 갔는데 무섭다고 그렇게 하셨어요. 그때 자기 겪은 일과 자기의 심정이 다 다시 돌아오는 것 같고 그때 정말 숨어 살고 중국 사람들 눈치 보고
7년 만에 만난 딸을 안고 눈물을 흘렸던 메이 주 씨.
그래서 이제 딸아이의 할머니가 마중을 나오시고 그러고 이제 딸아이가 이제 나왔는데 집사님이 그 딸아이를 부둥켜 안으면서 펑펑 우시더라고요. 엄마야, 내가 엄마야, 내가 엄마야 계속 이렇게 중국말로 말씀을 하시고
사라 씨는 서로에 대한 기억이 없는 주 씨와 딸이 너무 잘 지내는 것을 보며 피는 물보다 진하다는 말이 실감났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딸의 고모가 늘 따라다녀 아쉬움이 컸다고 말했습니다. 딸을 만나고 돌아오는 길에 주 씨의 몸 상태는 더욱 나빠졌습니다. 주 씨의 소셜미디어 페이스북에는 중국 여행을 준비하는 기간에 게시한 것으로 보이는 딸 사진이 한 장 올라와 있습니다. 자신 상황을 수많은 북한 주민과 탈북민이 겪고 있는 인권 문제로 봤던 주 씨는 평소 북문제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주 씨 페이스북 게시물은 대부분 북한의 인권과 핵 문제를 다룬 VOA 기사들입니다. 김 씨는 주 씨가 아픈 와중에도 북한의 인권을 알리는 활동에 매우 적극적이었다고 말했습니다.
평양에서 상당히 높은 아버지 지위에 있었는데 오빠가 평양에서 뭘 잘못하셔가지고선 탈북을 하시라다가 발각이 돼갖고 온 가족이 해산으로 쫓겨가면서 무엇보다도 그 김정일, 김일성, 김정일 정권을 너무 잘 알아요. 알아서 거기에 대해서 되게 강분하셨고 LA에서 그분에 대한 간증 집회라면 북한 간증은 했을 때 한 200명이 모였는데 여태까지 들어본 것보다 가장 사람들한테 감동을 줬던 관계고 그냥 어디든지 간에 발을 알리는 거라면 몸이 아프더라도 되겠네요.
인권의 각지대인 북한과 중국에서 목격하고 경험한 아내로서 그리고 아들을 잃어버려도 찾을 수 없는 엄마로서 할 수 있는 만큼 지원대에 섰다는 겁니다. 어떻게 온 미국인데 죽지 않다며 투병 중에도 희망을 잃지 않고 남했던 주 씨의 소리 떠오르는 사람들 중에는 워싱턴의 민간단체 북한자유연합의 수쇼티 의장도 있습니다. 주 씨를 만난 쇼티 의장은 주 씨의 죽음을 큰 손실이라고 BOA에 말했습니다.
With the passing of Meiju, I can't emphasize enough how her bravery and courage in speaking out made us understand how much the women of North Korea suffer. And we were able to present her story during the UN Commission on the Status of Women.
UN 여성지위위원회에서 주 씨가 증언할 기회를 마련했던 쇼티 의장은 자신의 고통을 알린 주 씨의 용기가 사람들에게 북한 여성들의 고통을 이해하게 만들었다고 말했습니다. 숄트 의장은 주 씨가 북한에서 여성의 가치는 파리보다 못하다고 말했던 것을 잊을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미 연방정부 공무원으로 주 씨의 암 치료를 위해 주 정부에 청원을 넣는 등 탈북민들의 인권을 위해 일해온 사라조 간사는 주 씨의 생전의 꿈을 이야기했습니다.
그것은 좋은 남편 만나고 평범한 가정집에서 그냥 아이들을 키우고 또 집 안을 가꾸고 꽃 같은 거 올려다 놓고 하는 게 내 꿈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보통 사람에게는 너무나 평범한 일상이 주 씨에게는 잃어보지 못한 꿈이었다는 겁니다. 주 씨의 페이스북에는
간절히 원하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글이 적혀 있습니다. VOA 뉴스 장량입니다.
지금까지 VOA 뉴스 데이 2부를 보냈습니다. 잠시 후에는 역사 속 오늘 이 세계 뉴스 뉴스 데이 2부가 방송되겠습니다.
역사 속 오늘 1972년 5월 20일 미국의 리차드 닉슨 대통령이 미국 대통령으로서는 처음으로 소련을 방문합니다. 닉슨은 1959년 부통령으로 소련을 방문한 적은 있었습니다. 그러나 1972년 5월 22일 소련 방문은 미국 대통령으로서는 처음 있는 일이었습니다. 닉슨 대통령은 방문 기간 중 브레즈네프 당 서기장과의 정상회담을 통해 향후 불필요한 우주 개발 경쟁을 피하고 달 탐사와 기상 관측 등 분야에서 서로 협력하기로 미소 우주협력 협정을 맺었습니다. 그리고 전략무기 제한 협정에도 서명했습니다. 전략무기 제한 협정 솔트1은 ICBM 대륙간 탄도미사일과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의 수량을 제한하는 것이었습니다. 솔트1은 유효기간을 1977년 10월까지로 잡은 잠정 협정이었습니다. 이에 따라 솔트1 협정이 조인된 지 7년 후 1979년 6월 오스트리아 빈에서 솔트2 협정이 조인됩니다. 그리고 1982년 6월부터는 솔트3에 해당하는 스타트 전략무기 감축 회담이 시작됩니다. 1990년 5월 22일 아라비아 반도에 위치한 남북 예멘이 예멘 공화국이라는 이름으로 통일됩니다. 북예멘은 지금의 터키 지역에 있던 오스만 제국에서 1918년 독립해 시장경제체제를 바탕으로 하는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택했습니다. 남예멘은 영국 통치하에 있다가 1967년 소련의 도움을 받아 독립해 사회주의 체제를 받아들이게 됩니다. 남예멘과 북예멘은 국경 문제로 분쟁을 벌이다 20세기 말 소련이 붕괴하고 냉전이 끝나면서 상호 합의하에 협상에 의한 통일을 이뤘습니다. 통일 당시 북예멘은 인구와 국민소득 면에서 남예멘보다 우세했지만 서로 충분한 의견 수렴을 거쳐 공동헌법을 만들고 통일을 완수했습니다. 그러나 오랜 분단에 따른 이념과 제도 차이를 극복하기에는 역부족이었습니다. 통일을 이룬 지 4년 만에 남북군대 간 무력 충돌이 발생했고 남측은 분리 독립을 선언합니다. 그러나 이 내전은 두 달 만에 끝나고 1994년 7월 남북 예멘은 다시 통일됩니다. 그리고 또다시 2015년 예멘에선 내전이 본격적으로 발발해 2020년 현재까지 계속되고 있습니다. 예멘 내전으로 인한 사망자는 10만 명이 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